사도행전 저희가 12장에 와 있습니다. 12장에 사도행전 12장과 이제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13장 여기는 큰 분수령이 되는 장입니다. 그래서 12장까지는 계속해서 이 유대인 중심의 사역도 베드로 중심의 그 사역이 지금 여전히 전개되고 있는 그 와중에 지금 있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서 지금 헤롯이 지금 교회를 핍박하면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걸 보면서 유대인들이 이제 기뻐했죠.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베드로도 체포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이제 감옥에 가둬두고 이스터가 지난 후에 이제 끌어내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이스터가 이제 다른 성경들에 이게 이제 유월절로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 단어, 이 헬라어 단어 파스카가 여기에서는 킹제임스 역자들이 이것을 이스터라고 이렇게 번역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왜냐하면 이것이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라 사실 이것은 이방인들, 이교의 종교였던 그 이스터 절기였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지난 시간까지 했습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표현을 우리가 좀잘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은요. 여기 보면 끊임없이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했다. 그러면은 끊임없이 기도했으면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기도했겠네요. 그렇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죠?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 보고 밥도 먹지 말고 기도만 해라. 뭐 이런 말씀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속에 늘그 이제 기도로 이렇게 이제 가득 차 있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이제 헤롯이 그를 끌어내고자 할때 바로 그날 밤에 자 이제 상황이 뭐냐면은 그요 날만 지나면 이 밤만 지나면은 그 아침이면 이제 베드로도 끌려 나가서 이 야고보처럼 이제 참수형을 당할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사슬로 묶인 채 잠을 자는데, 자, 그래서 여기서 잠을 잔다는 이 표현을 보면서도 저희가, 야, 어떻게 이렇게 다음날, 아침에 눈 뜨면은 참수형을 당할 텐데 어떻게 잠이 왔을까? 그랬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아마도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베드로에게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으나 늙어서는 내가 네 손을 내밀 터인즉 다른 이가 네게 띠를 띠워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그래서 지금 베드로에게는 이미 예수님께서 늙어서는 이런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젊어서 죽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런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안심했을 것이다. 또 설사 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변경되어서 이제 죽게 되었다 하더라도 베드로가 아마 그러한 것들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잠을 잘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찌되었건, 그래 잠을 자고 있는데 간수들은 문 앞에서 감옥을 지켰습니다. 7절에 보라 주의 천사가 베드로에게 이르매 감옥 안에 한 광채가 빛나더라. 그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그를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빨리 일어나라 하니 그의 사슬이 그의 손에서 풀려 떨어지더라. 그래서 지금 이 천사가 와서 이 베드로를 구출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천사가 유독 많이 등장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왜 이렇게 천사 이야기를 많이 기록하고 있는가? 이것은 이 지금 사도행전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의 주체가 사두개파라 그랬습니다. 사두개파, 사두개주의는 신학적으로 말한다면은 자유주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믿지 않고 천사나 또 기적이나 이런 것들을 믿지 않는 합리주의자들이고 인본주의적인 자들이라고 이렇게 회의주의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지금 대제사장이 다 그들에 속해 있다는 것이 대단히 아이러니하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것들과 천사들과 이런 존재들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두개인들에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지금 자꾸 이렇게 천사를 보내셔서 사람을 통해서도 구출하실 수 있었는데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들을 구출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많이 보여주시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제 천사들이 우리 성도들을 지키는 그러한 것까지를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절에 와서 이 일을 깊이 생각한 뒤에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가니 거기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오는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이 집이 이제 아마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120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그 다락방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함께 모여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1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바깥 문에 문을 두드리매, 사실은 이렇게 모여 있는 이 집이 지금 교회 모임인 것이지요. 그렇죠? 그 당시에 예배당이 이렇게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집이 지금 가정으로 모여 있는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이제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는데 로다라 하는 여자아이가 들으려고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반가워서 바깥문을 열지 아니한 채 뛰어들어가 베드로가 바깥문 앞에 서 있다고 말하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와가지고 문을 두드렸으면은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들었으면은 빨리 문부터 열어줘야 되는데, 이 여자아이가 지금 너무 당황스러웠는지 지금 문 열어줄 생각은 안 하고 지금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알린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왔다고 얼마나 다급하게 얘기했겠어요. 베드로가 오셨다고. 그랬는데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녀에게 이르되 네가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미쳤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상황을 잘 보시면은요, 교회가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아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5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끊임없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그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 우리 베드로 사도가 조만간 목이 잘릴 터인데, 목 잘릴 때좀덜 아프게 해주세요. 뭐 이러고 기도했겠어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면, 사실, 참, 하나님께서 참, 우리 베드로 사도를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가능하시면 하나님 그를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기도했을 터인데, 막상 베드로가 지금 딱, 그렇게 자신들의 그 기도대로 와서 있는데, 에이, 미쳤냐? 이렇게, 너 미쳤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똑같은 모순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간구해 놓고 사실은 믿음이 없지요. 그것이 실제로 그렇게 성취된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의심하고 불안해합니다. 지금 사실 그런데 또 우리가 이 성도들을 욕할 수만도 없는 것이 왜 그러냐면, 지금 베드로가 죽기 전에 누가 죽었냐면 지금 야고보가 먼저 죽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게 지금 야고보가 죽은 것이 사도들이 처음으로 순교한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이것이 정말 이 교회에게 큰 충격이었겠어요? 대단히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지금 교회, 이, 그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의 그야말로 수제자라고 이렇게 다 보통 이야기하는 그 베드로가 지금 잡혀 있는 상황이고 내일 밤이면은 지금 똑같이 죽을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야고보의 예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구출해 주시지 않고 그냥 죽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도 죽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자포자기 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베드로의 석방은 베드로 자신도 믿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여기 11절에 보시면 천사가 이렇게 하고 쭉 끌어내가지고 이렇게 올 때에도 9절에 보면 자기가 환상을 보는 거로 생각했고 그래서 끝까지 밖으로 다 나왔을 때 11절에 보니까 그제서야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서 이르되 이제야 내가 주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사 이렇게 해서 건지신 줄을 아노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베드로 자신도 믿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니 교회 성도들은 또 얼마나 더 믿기 어려운 일이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야고보가 죽고 이제 내일이면 베드로가 죽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다음은 누구 차례이겠는가? 그 다음은 내 차례겠구나 하면서 성도들이 아마 다 대단히 마음이 무겁고 불안한 상태에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기도할 때 이제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라는 것은 하나도 의심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만이 기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시죠? 뭔가 기도할 때 이거 해주실까 하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죠. 저도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야고보의 죽음과 베드로의 구출입니다. 둘다 사도였습니다. 야고보도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베드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둘다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죽도록 놔두시고 한 사람은 구출하고 계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하실 수 있으셨던 하나님께서 똑같은 천사를 통해서 야고보가 목베임을 당하는 것으로부터는 구출할 수 없으셨습니까? 베드로를 구출하신 하나님은 야고보도 구출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베드로를 건지신 일도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고, 야고보가 죽도록 허락하시는 일도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건지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야고보를 죽게 내버려 두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참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으니까 선하게 인도하셨고, 야고보는 죽게 내버려 두셨으니 참 비참하게 됐다. 이렇게 자칫 잘못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둘다 선하고 둘 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이게 대단히 중요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제일 힘든 게 상대적인 박탈감이 제일 힘든 것입니다. 똑같이 못 살면 그렇잖아요? 똑같이 못 살고 똑같이 어려움을 겪으면 그러면 별로 원망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군대를 가도 신병 교육대에 있는 동안에는 다 똑같이 힘들거든요. 동기들이 다 똑같이 구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육체적으로 좀 피곤해도 사실 그렇게 힘든 줄 몰라요. 그런데 자대 배치를 받으면 이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서열이 쭉 이제 병장부터 쭉쭉쭉쭉 쭉쭉쭉쭉 해가지고 그 서열이 쭉 있잖아요. 까마득하게 이렇게.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내가 취급받는 것이 저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믿음 생활하면서도 똑같지요. 주위 사람들이 다 나하고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별로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이 안 들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김형제는 하나님이 잘 대해 주시는 것 같거든요. 김형제 기도는 되게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이 자매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잘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나한테는 이렇게 참 해달라는 것도 안 해주시고 참 나는 이렇게 힘들게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시나 이렇게 생각되면 그러면 그때 이제 그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얘기했던 섭섭이 마귀가 이제 예, 이름도 잘 졌어요. 예, 내 안에 딱 들어오게 되면은, 그럼 그때서부터 힘이 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베드로는 천사를 통해서 구출해 주셨지만, 야고보는 죽게 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둘 다에게 가장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지금 베풀어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베드로가 문을 열어줘 갖고 이제 들어갔죠. 들어가서 17절에 그들에게 손짓하여 그들을 잠잠하게 하고 얼마나 소란스러웠겠어요. 깜짝 놀라고 잠잠해라 하면서 주께서 자기를 감옥에서 데리고 나오신 일을 그들에게 밝히 말하며 또 이르기를 가서 이 일들을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보이라. 야고보가 또 나오네요. 아까 야고보 12장 2절에서 죽었잖아요. 야고보 또 나오죠. 예. 그래서 여기 지금 12장 2절에서는 죽은 야고보는 지금 요한의 형제 야고보라고 이제 돼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둘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또 마가복음 15장 40절에는 이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니라. 그래서 여기서 지금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니라 하는 이 표현이 대단히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해서 12장을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 베드로의 사역은 베드로의 이 활발한 사역은 여기서 이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15장에 가서 한번더 이제 잠깐 등장하는 장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13장서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등장하면서 이제 이방인 사역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러한 전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절에 보니까 18절에 보시면 이제 날이 새매 곧바로 군사들 사이에서는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가에 관해 적지 않은 소동이 있더라. 헤롯이 그를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매 간수들을 심문하며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하고 유대에서 가이사랴로 내려가 거기에 머무니라. 자, 이렇게 이 시대에 지금 어떤 간수가 어떤 죄인을 지키다가 그 죄인이 없어졌다. 죄인이 탈옥했다. 그런데 그 죄인이 사형죄에 해당한다. 그럼 그 간수가 대신 죽는 거예요. 사람의 목숨이라는 것이 참 허무하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를 지키던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포함한 죄수들이 다 탈옥했다 지진하면서 이렇게 해서 다 탈옥했다 생각하니까 어때요? 자결하려고 그러죠. 그 이제 17장 가면 나오죠. 왜 그래요? 죽는 거거든요. 죄수들이 도망했으면 그러면 그냥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이런 부분을 보면 이해가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죄수들이 이제 죽었고 그다음에 20절에 보니까 이제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 몹시 못마땅하게 여기더라. 그러나 그들이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시종 블라스도를 자기들의 친구로 삼고 화평을 구하니 이는 그들의 지방이 왕의 지방에서 나는 양식을 먹기 때문이라. 한 정해진 날에 헤롯이 왕복을 차려입고 자기 왕좌에 앉아 그들에게 연설하니 백성이 환호하며 이르되 그것은 신의 음성이요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천사가 곧 그를 침해 그가 벌레들에게 먹혀 숨을 거드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잘하고 크게 불어나더라. 자, 여기 보니까 이제 헤롯이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헤롯은 누굽니까?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흥황하게 하시고 또 헤롯이 죽이려 하던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구출하시고 오히려 이 교회를 죽이려고 하던 헤롯은 하나님이 동일한 그 천사를 사용해서 지금 벌레에 먹혀 죽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인 사람의 최후. 이거 벌레에 먹혀 죽었다. 이것도 지금 평범한 죽음이 아니죠. 평범한 죽음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초자연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지금 하나님을 이 모욕한 자에 대해서 지금 법을 집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7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판단하시며 하나님은 사악한 자를 향하여 날마다 분노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37편 8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분노를 그치고 진노를 버리며 결코 악을 행하려고 초조해하지 말지어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지려니와 주를 바라는 자들은 땅을 상속하리라. 조금 있으면 사악한 자가 없어지리니 참으로 내가 그의 자리를 부지런히 살필지라도 그것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몰라서 눈 감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악에 대해서 참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어찌하든지 그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참고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악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그 심판이 정말 빠르게 집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조금 있으면 사악한 자가 없어지리니 내가 참으로 네가 그의 자리를 부지런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크게 불어납니다.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이게 교회가 크게 불어나니라. 이게 사실 사도행전의 가장 중심이 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2장에서 오순절 사건 직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천 혼이 교회에 더해졌다 그랬죠. 4장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핍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믿는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더라 이렇게 돼 있었죠. 또 5장에서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교회 징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의 계속되는 표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5장에 보니까 남자와 여자의 큰 무리가 교회에 더해졌다 이렇게 돼 있었죠. 6장에서 보니까 이제 교회 내에서 이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들의 상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문제로 교회 내에서 갈등이 있었지만 그것이 해소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조직이 갖추어졌습니다. 그럴 때 거기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예루살렘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다. 또 수많은 제사장들의 무리가 믿음에 순종했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9장에 와서 사울이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교회들이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고 수가 크게 늘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 12장에 와서 헤롯이 죽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던 헤롯이 죽었을 때 그럴 때 이 헤롯이 벌레들에게 먹혀서 죽은 이후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고 크게 불어났다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찌하든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성취해 나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이 차지를 빚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것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서부터는 또 13장을 계속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